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공동조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제재 면제를 인정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은 이날 한국 정부를 인용, 한국 측이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물품의 대북 반출에 안보리 제재 결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최근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 대북제재위원회가 예외를 이날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 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면서, 이에 따라 그간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추진해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며 환영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달 고위급 회담에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대북 제재 문제 등으로 일정이 지연돼 왔습니다. 철도 공동조사가 대북 제재 대상에서 면제된 만큼 남북은 연락 채널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고 관련 작업에 조속히 착수할 것으로 주요 매체들은 예상했습니다. 남북 양측은 연내 철도 연결 착공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다음 주 깨면 동서해선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차이니즈 타이페이가 아닌 타이완으로 참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타이완의 국민투표가 24일 실시됐습니다. 이날 타이완 전역에서는 지방공직인원 선거와 함께 올림픽 참가 명칭 변경, 동성혼인 인정,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법안 폐기 등 10개 항목의 국민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타이완 유권자들은 1만 6천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 열기가 높아서 곳곳에서 유권자들이 1시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속출했다고 중앙통신을 비롯한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도 타이페이 등 6대 직할시장 선거 결과가 이날 오후 8시께, 국민투표 결과는 다음 날인 25일 오전 2시께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은 올림픽 출전 명칭에서 중국 소속을 뜻하는 타이니즈를 떼자는 국민투표안이 통과될지 여부입니다. 대만은 1981년 이후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차이니즈 타이페이라는 이름으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중 가장 많은 쇼핑객이 몰리는 23일 블랙 프라이데이에 쇼핑몰 총격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CNN과 ABC 등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뉴저지주 쇼핑몰에서 총격이 발생하면서 대피 사태를 빚었습니다. 남성 한 명이 손목에 부상을 입었다고 지역 당국이 밝힌 가운데 용의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엘라바마주에서도 전날 밤 쇼핑몰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12살 소녀와 15살 남성 등 두 명이 다쳤습니다. 21살 남성 용의자는 출동한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다른 남성과 신발 매장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총을 꺼내서 상대편을 두 차례 쐈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 경기 호황의 영향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최고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업체인 돌체 앤 가바나가 중국인과 중국 문화를 모욕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중국에서 퇴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업체 공동 창업자인 도미니코 돌체와 스테파노 가바나는 23일 중국어 인터넷 사회연결망 웨이보에 사과 영상을 올려서 중국 문화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용서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단언컨대 이번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라면서 중국 문화를 전적으로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돌체앤 가바나는 지난주 중국의 여성 모델이 피자와 스파게티 등 서양 음식을 젓가락을 들고 우스꽝스럽게 먹는 장면이 담긴 홍보 영상물을 공개해 중국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사람들은 이 새해 꼭 이뤄야 할 실천 목록들을 떠올립니다. 이 목록들 가운데는 건강과 관련된 게 가장 많은데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금연은 늘 목록에 오르는 사항이라고 하네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금연을 2019년 새해 소망으로 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담배를 끊기로 결심하고 6주가 될 때 고비를 맞게 된다는 걸 미리 알아두셔야 하고요. 이것은 이 금연에 대한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의대 정신의학 행동과학과 연구팀의 연구 결과인데요. 일부 흡연자의 경우 최대 30번 정도 금연을 시도해서 마침내 성공을 하고 일부는 정신적인 탈진 상태에 빠져서 금연에 실패한다면서 이런 피로도가 금연 실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에 성공하려면 금연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이 금연 피로도 등의 요소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연 피로 때문에 금연에 실패하면 다시 시도할 때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요. 지난해 미국인 중에 흡연자가 사상 최저인 14%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역시 30여 차례 금연을 시도한 끝에 성공한 것인데요. 하지만 흡연자 가운데 40%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백해 무익하다고 하는 흡연, 금연에 성공하셔서 건강한 한 해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죠. Fleetwood Mac이 부릅니다. Peacekeeper 들어보시죠. We make all of our sons the same. Everyone will suffer the fire we've made. They all explode just the same. And there's no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7월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주간을 시행하고 백악관에 미국산 제조업 제품들을 전시하면서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 사람을 고용하라는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고 실행에 옮기는 행정부의 기대는 미국 제조업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이번 주 미국 제조업 연합회는 미국의 공정거래 당국에 허위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 라벨을 붙이는 행위를 엄벌하라고 촉구한 것인데요. 미국의 공정거래 당국 FTC는 규정 위반으로 최초 적발된 경우에는 주로 경고에 그치고 두 번째 위반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는데요. 지난 9월 메이드 인 아메리카 허위 표시로 FTC가 처분한 주요 사례를 보면 가방을 만드는 제조업체와 하키용 퍽 제조회사, 매트리스 인터넷 쇼핑몰 등 3개사가 적발돼서 미국 내 제조를 내세운 마케팅을 금지하라는 명령만 받았고 과징금이나 위반 사실 공지 등의 조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FTC가 지난 2010년부터 Made in America 또는 Made in USA 라벨을 허위로 붙인 업체들에 대한 경고 조치는 135건 그리고 고발 10건에 그칩니다. 특히 FTC가 2차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는 2006년 코네티컷주에 본사를 둔 스탠리 웍스에 과징금 20만 5천 달러를 부과한 게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미국제 라벨을 자부심과 마케팅 경쟁력으로 여기는 미국 제조업계는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오는 가짜 미제 라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FTC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메이드 인 아메리카 또는 메이드 인 USA 라벨을 붙이거나 포장에 미국 국기를 사용하려면 거의 모든 부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데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라벨이 미국 업체에 이득이 되는지 이것이 논란거리입니다. 미국 가구 회사 보건 바셋의 와이엇 바셋 최고 경영자는 일부 대리점주는 매장 고객들이 미국에서 만든 제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말하는 반면 시라큐스 대학의 한 교수는 미국 내 제조 표시가 소비자의 구매에 큰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면서 소비자들은 미제 대신 저렴한 제품을 원한다고 밝혀 사실상 애국심이 동기가 되어지는 것 말고 미국인들에게 미국산 제품이 주는 매력에 대한 답은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쪽입니다. 해외에서 만들어진 미국산 제품은 낮은 인건비로 가격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선 미국산에 굳이 손이 가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VOA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를 통해서 한반도 소식을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박형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예, 미국과 북한 간 외교적 대화가 어느 시점에 결렬돼서 미국이 봉쇄 전략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네.
이현철 기자의 보도였는데요.
보고서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접근법에서 외교적 노력이 중심을 차지했고
영국 경제정보평가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C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최근 공개한 국제전망 보고서에서 북한 비핵화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접근법에서 외교적 노력이 중심을 차지했고 지난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정상회담으로 이것이 절정에 도달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9월에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고 또 올해 말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이 예상되고 또 이것이 좀 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요.
예.
하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좀 더 멀리 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근거가 뭘까요?
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 비핵화 범위 그리고 속도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견해차가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네.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핵심적인 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 사찰단들의 현장 방문을 허용할 것이다. 이게 북한 입장인데
네.
여기에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또 미국도 지금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진전이 이루어져야만 북한이 원하는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보고서는 북한이 핵 능력을 갖추는 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북한 정권이 미국의 지속적인 중대한 양보 없이 쉽게 진로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또 이 보고서가 협상하는 데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전망을 했죠.
네. 미국과 북한 양측이 주요 합의가 성공하는데 필요한 신뢰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이 의문이기 때문에
네.
어떤 종류의 실질적인 비핵화도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걸릴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신뢰도 구축하고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지만 이제 더 부정적인 전망은요. 이렇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이 대화가 결렬되고 협상이 붕괴돼서 다시 미국이 예전처럼 압박 작전, 봉쇄 전략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언론들 사이에서도요. 현재 이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 사이에도 해결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제가 보도한 뉴스 두 번째로 많이 본 기사입니다.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 회담이
워싱턴 포스트가 21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5달이 된 지금 퇴보를 보여주는 걱정스러운 신호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지난 이달 초에 막판에 결렬된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 회담 그리고 소규모의 미한 공동훈련이 재개된 것 그리고 북한 매체가 제재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핵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려스러운 신호로 봤습니다.
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끈 요인이 무엇이냐를 놓고 미국과 한국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최대 압박 때문에 북한이 테이블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당근책, 유인책 이런 것들의 공동의 노력의 결과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상반된 인식이 추가 진전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불일치로까지 이어진다고 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최근에 북한의 핵신고, 폐기, 사찰을 위한 검증 가능한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은 신뢰 구축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서로 약간 다른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워싱턴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신뢰를 주저하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준비가 됐는지 이걸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신문이 소개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조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부분 이제 북한과 협상을 해본 전직 관리들 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전했는데요.
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 특사는 수천 명의 미국 사찰단이 북한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북한이 허용할 것이다 이런 기대는 비현실적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지나치게 지난 일들 그러니까 과거 북한의 어떤 실수들 잘못들 이런 것들을 야단치는 것을 멈출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조셉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일단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 그리고 행정부 관리들이 서로 엇갈리는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특히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너무 타협하지 않고 단호한 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북한이 폼페오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를 상대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풀이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도 실무회담을 개최하지 않고 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연락사무소 개소를 고려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이 북한이 강력하게 원하는 이 제재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과 논의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최근에 미국과 한국이 워킹그룹을 출범시켰잖아요. 네. 자, 이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어떤가요?
AP통신은 미국이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의 단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몇 달 동안 협상이 답보 상태를 보인다면서 지금 미국과 북한이 제재 문제로 대치하고 있다. 역시 지적을 했는데요. 북한은 당장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비핵화 때까지 경제 제재를 강화할 것이다. 이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 동안 한국 정부는 전방 감시초소 철수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신문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이러한 조치를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 한국의 독자 제재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미북 간의 군사적 대치에 대한 공포는 누그러졌지만 북한의 핵 포기 약속에 대한 의심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관리들은 70년 된 미한 동맹의 균열을 내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경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남북 관계가요 비핵화보다 빨리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지적은 이전에도 계속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이 남북관계 증진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결국 한국 정부의 과속을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에게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 이거는 양국 간의 이견이 이례적으로 표출된 사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남북 간의 빠른 해빙 분위기가 비핵화 노력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미국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지난 10월에 철도 도로 연결 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면서 지난주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진전을 볼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걸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요 이 북한 문제에 대한 결정이 그동안 자신이 내렸던 결단 가운데 가장 힘든 결정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난 1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현철 기자의 보도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방송된 시사 프로그램 폭스뉴스 썬데이
이날 기자가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결정이 뭐였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 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가 매우 힘든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진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면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현재 가고 있는 방향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최근 북한 미사일 기지를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죠.
네. 뭐 앞서서 가짜 뉴스다라고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도 역시 본인은 이런 보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은 미국이 가야만 하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까지는 좋다. 북한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네.
미국인들을 위해서 위대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동안 미국이 세계의 다른 문제들을 우려하면서 많은 경우 자국을 가장 뒤에 놨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독재의 선택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인권 관련 소식이네요.
네. 국무부가 인권을 유린한 북한 지도자들을 처벌하겠다라는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요.
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부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가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인권과 관련해 북한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권 유린과 침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또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서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한 미국의 깊은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 미국의 대북 인권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도 북한 관련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일본과 유럽 연합이 초안을 작성한 이 북한 인권 결의안 말씀하신 대로 통과를 했는데요. 예.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인권 유린 가해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유엔 측은 밝혔습니다. 네.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 2014년에 이른바 COI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이때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고 또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는 이 문제를 국제 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안보리 거부권을 가진 중국, 러시아 반대로 진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독재 선택 마지막 기사를 봐야 되는데요. 제재 관련 소식이네요.
예,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선박이 여전히 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함지아 기자의 보도인데요.
미국의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선박 101척 중 위치가 확인된 선박은 모두 12척입니다. BOA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미국의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선박 101척 가운데 위치가 확인된 선박은 모두 12척이라고 합니다.
네.
선박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마린 트래픽을 통해서 지금 이 선박들이 어디에 있는지 좀 따져봤는데요.
네.
5척의 선박을 제외한 7척의 선박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다른 나라 항구나 공해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선적별로는 북한과 러시아 선적 선박이 각각 2척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중국과 벨리즈, 코모로스 선적의 선박이 한 척씩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북한 선박은 화물선인 청운 2호가 지난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정박한 기록을 남겼고요.
네.
또 고산호는 지난 8일 일본 후쿠오카 인근에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깃발을 달고 있는 두 척의 선박은 8월 21일 미국 제재 명단에 오른 페티잔호, 세바스토플호인데요.
네.
페티잔호는 16일 중국 저우산 앞바다 운항하다가 자취를 그 이후에는 감췄고요.
네.
그리고 아울러 미국 제재가 발표될 당시 부산항에서 수리를 받았던 세바스토폴호는 아직까지 부산 앞바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세바스토폴호는 한국 정부로부터 지난 10월 초에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받은 뒤에 하루 만에 풀려난 바 있는데요.
네.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부산항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이 세바스토폴호는 억류 상태가 아니고 언제든지 출항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밖에 나머지 선박들은 중국, 필리핀 인근 바다에서 발견되는 등 활발한 운항 흔적을 남겼습니다.
네. 자, 7척의 선박들은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적한 건데요.
네.
유엔이 제재를 부과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 재무부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이 선박을 특별히 입항하는 걸 막을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네.
다만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미국이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린 선박의 입항을 허가할 경우 2차 제재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제재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뭔 뜻일까요?
제재 전문가죠.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제재 선박이 입항 후에 벌이는 모든 활동은 미국 달러 거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북한 선박이 제재 대상의 선박들이 항구나 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무역 행위를 할 때 이 달러를 결제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은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과 금융 거래를 한 제3국도 제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2차 제재 위험이 그렇기 때문에 도사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때문에 이런 배들이 머물고 있는 국가들이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뭐 이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 재무부에서 테러 금융 분석관으로 활동했던 조너선 샌저 민주주의 진흥재단 선임 부소장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을 했는데 미국 제재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고 즉각 위치 정보를 미 재무부에 통보하는 이런 노력들을 각각 나라들이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재무부의 제재 선박과 거래를 한다는 건 그 대상이 정부나 혹은 개인 그리고 사업체인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큰 위험이 따른다라면서
네.
어느 누구도 미국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외 자산 통제실의 조사를 받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샌저 선임 부소장은 미국의 제재 시스템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가장 중대한 결과를 낳도록 만들어져 있다면서 스스로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독재 선택 여기까지입니다. VOA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좀 정리해봤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알아봤는데요. 오늘 주요 내용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죠.
네, 먼저 미북 협상이 근본적인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제재가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는 영국의 한 기관 보고서 소개해드렸고요. 또 현재 협상 교착 상태에 대한 미국 언론의 분석, 그리고 북한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소개해드렸고요.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미국 제재 대상 선박의 최근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독재의 선택 지금까지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Glenn Medeiros가 부릅니다.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들어보시죠.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죠.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이요. 북한의 문화와 말을 가르치는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서 대학에서 북한 말을 가르치는 강좌는 처음인데요.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북한 언어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로 해요. 이 교재를 공부한 다음에 어사이먼트를 올려요. 그야말로 문법 공부를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번 읽은 다음에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올리라고 그래요.
미 동부 버지니아주 조지 밀슨 대학교 한국학과 정영아 교수가 북한말 온라인 강의에 대해 설명합니다.
Conversation 1. 오늘 가사 노동은 누구 책임이디요? 호철과 윤옥이 부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철. 윤옥 동무, 오늘 상인이 타가소는 내려나가면서
학생들은 남북한 언어와 문화의 변화란 제목으로 온라인 수업 웹사이트에 올라간 과제물을 직접 읽고 녹음해 올립니다. 이 대화는 북한의 표준말인 문화어로 구성됐습니다.
오늘 가사 노동은 누구 책임이디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는 정영아 교수가 두 명의 탈북자의 감수를 받아 만든 것으로 평양 시민이 실제로 사용하는 입말을 따라하도록 안내합니다. 학생들은 또 과제로 주어진 영화를 본 뒤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답하는 동영상을 온라인 수업 사이트에 올리는 방법으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개새끼 들고 나오지 말라 그랬지. 이 시장간 나새끼. 내가 들고 나온 거 아니야? 치료받았어.
여기다. 네가 말한 GPS 위치.
목적처럼! 잘 가! 잘 가!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의 남학생은 한반도 분단 현실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문제를 담은 한국 영화 두 편을 본 뒤 동북아시아 정세와 관련된 전문가의 글을 읽고 세 가지 질문을 만들어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Second question. 과거에 분단되었던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말과 한반도 정치 상황을 공부하는 것 외에 남북한의 문화를 배우는 것도 수업의 주 내용입니다.
이게 뭐야?
그녀가 집에 갈 때 전 부평역까지 데려다 줍니다. 남자로서 당연히 할 도리죠. 그동안에도 우린 재밌는 놀이를
1989년에 제작된 북한 영화 마음에 드는 청년과 2001년 한국에서 흥행했던 엽기적인 그녀 등 두 영화를 통해 젊은이들의 일상을 비교합니다.
뽀뽀? 아이, 나 죽을래?
유창한 한국말로 자신을 소개한 코트니 제임스 씨는 한국의 문화는 익숙하지만 북한 젊은층의 일상은 새롭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트니 제임스. 저는 4년 학생이에요. So we kind of compared like how the different standards are.
북한의 젊은층은 연애보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 남자들은 모두 나이 서른에 제대하기 때문에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은 북한 남성에게 연애의 기회가 적어지는 이유가 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또 똑똑한 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핵, 미사일 과학자가 되는 등 국가가 정한 대로 살아야 하는 것도 흥미로웠다고 말합니다. 제임스 씨는 그러나 북한 영화가 체제 선전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만큼 다큐멘터리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언어가 한국과 크게 다를 줄 알았지만 어미나 어휘가 조금씩 다른 것 말고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도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2년 동안 한국말을 배웠다는 카린 씨는 이번 강의를 통해 북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정치범 수용소 등 무거운 주제로만 점철된 북한에 대한 생각이 평범하고 소소한 북한 주민의 일상을 보면서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이 한국학 강의를 개설한 건 지난 2006년입니다. 정영아 교수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학에 대한 미국인 학생들의 관심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어 수강생들이 눈에 띌 정도로 급속도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2017년에 저희가 한국학 부전공을 개설해서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매 학기 평균적으로 그 한국학 부전공을 수강하고 등록하고 하는 학생이 평균적으로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매 학기 그러니까 모든 한국어와 한국학 수업을 듣는 학생 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난 학기에 한 250명이 되고요. 이번 학기 등록수를 보자면 285명.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그 클래식 라틴어 랭귀지 다음에 저희예요. 그런 크리티컬 랭귀지 중에서 저희가 중국어보다 오히려 지금은 수강생이 더 많아요. 지난 학기에 한국학 메이저 프로포절을 내서 아마 2019년 가을 학기부터 신입생이든 재학생이든 공식적으로 한국학 전공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한국의 대중음악과 드라마를 즐기는 수준에서 시작된 관심이 고전문학이나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요구가 급증했고 북한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설명입니다. 강의를 공동 개설한 김대영 교수입니다.
북한 사회 자체가 굉장히 남한만큼이나 급변하는 사회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70년대에 북한의 경제나 문화에 관련된 자료가 뭐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게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면 사실은 90년대 아니면 90년대 중반에 이를테면 북한의 배급 경제가 무너진 이후에 장마당 경제가 들어선 다음에는 북한의 문화는 정말 동유럽의 급변하는 문화만큼이나 크게 변화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반영되지 않았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이전의 정보들과 같이 섞여 있어서 사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고 우리도 그럴진데 미국의 이 학생들 특히나 이제 미국의 학생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실은 미국 정부에서 일을 하는 학생들이 지역 특성상 여기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상은 어떨 것인가?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준은 어떨 것인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대부분의 이 학생들은
김 교수는 이런 변화는 미국인 학생들의 호기심 차원을 넘어 남북 간의 다양한 이해에 대한 욕구를 갖게 했다며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점도 고려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남북 간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수업에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환경적인 요소를 꼽았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인근에 위치한 학교인 만큼 졸업 후 미 연방정부에 취업하길 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 관련 정책 기반에 기여할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다 더 전문성을 갖추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이번 학기 수강생은 15명으로 대부분 이민자 출신 학생이거나 미국인인데요. 이들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한반도의 교량 역할을 하고 싶어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전했습니다. 정 교수는 첫 학기인 만큼 온라인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음 학기부터 교실에서 이루어지며 탈북자들과 직접 대화하고 배우는 수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대학교 첫 북한말 강의를 기획, 진행하고 있는 정영아, 김대영 교수는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점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북한 언어는 대부분 인터뷰 기사라는 거죠. 시민들이요. 평양 시민들이 평양 방송이 인터뷰를 할 때, 북한 방송 인터뷰를 할 때 대답을 하는데 그 말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어투나 말하는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일상 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상이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말하는 투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도 다르고 프로파간다 차원에서 다른 언어와 다른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반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하지만 프로파간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일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절이라고 말을 하자는 거예요. 태양절은 쓰지 않는다. 사람들은 다 옛날 언어로 사이로라는 말을 쓴다. 그쵸? 정부가 언어 순화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이런 점은 이 수업의 실효성을 알려주며 교재의 감수를 맡은 평양 엘리트 출신 탈북자들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정 교수는 이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는 향후 고급 남북한 언어라는 책으로 출간된다며 교재는 총 9과며 탈북자의 교정 감수가 현재 5과까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내년 상반기에는 교정 감수가 모두 끝날 것이라며 변화하는 남북한의 언어와 문화를 담은 첫 서적이 출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실로 전투는 북부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이 엄청난 희생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을 즉시 해임해야 합니다.
그랜트 장군은 합중국을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버지니아 햄튼 로즈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최초의 철선들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버지니아 호는 뱃머리에는 날카로운 철제 침을 만들어 목재 선박의 측면을 들이받도록 만들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남북전쟁 때 등장한 버지니아호는 세계 해전사에서 나무로 만든 배인 목선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예고했습니다. 버지니아호는 북부군 선박들을 격침시켜 나갔습니다.
버지니아호에 맞서기 위해서 북부는 모니터호를 만들었습니다. 모니터호 역시 철판으로 감싸졌지만 버지니아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았고요. 대포 역시 겨우 두 문만 장착돼 있었습니다.
버지니아호는 한번 회전하려면 30분이나 걸리지만 모니터호는 완전히 한 바퀴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대포도 두 문뿐이긴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든 조준이 가능합니다.
어느 날 아침 북부의 모니터호와 남부의 버지니아호가 만났습니다. 두 함선은 서로 가까이 접근해 발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지니아호의 포탄은 모니터호의 철갑 측면을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는데 남부 녀석들, 우리 철선에서 대포가 어느 쪽으로든 조준이 가능한 걸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뭐죠? 저쪽에서 쏜 대포도 우리 배 철갑에 맞고 그냥 튕겨나가고 우리가 쏜 대포도 저쪽 배 철갑에 맞고 튕겨나가고 둘 다 상대방에게 아무 피해도 못 주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고 있는 겁니까?
모니터호와 버지니아호는 3시간 동안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결정타를 가하지 못했고요. 어느 쪽도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버지니아호에서 갑자기 대포 공격을 멈췄습니다.
포탄이 다 떨어졌습니다. 연료도 바닥이고요. 무엇보다 배가 가벼워져서 선체가 물 위로 많이 솟아올랐습니다. 북부 쪽 폭탄이 잘 조준해서 철갑 밑부분을 명중시킨다면 버지니아호는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빨리 후퇴해야 합니다.
남부군의 함장은 후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부군 함장은 후퇴하는 버지니아호를 추격하지 않았고 전투를 끝내려 했습니다.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호는 버지니아호가 더 이상 북부군의 목재 함정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버지니아호는 모니터호와 격전을 치르고 두 달 더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북부군이 버지니아호가 정박해 있는 남부군의 노포크 해군기지를 점령했을 때 남부군은 버지니아호가 북부군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버지니아호를 격침시켰습니다.
햄프턴 로드 전투에서 북부의 모니터호와 남부의 버지니아호의 결투는 결국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 전투는 미국 남북전쟁의 결과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목선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해전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 전쟁이 시작되고 처음 2년 동안 북부 해군은 남부 항구들을 점령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포트 해터라스와 로노크 섬,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포트 로열, 플로리다의 펜사콜라와 루이지애나의 뉴올린즈 항구들이 북부 해군에게 넘어갔습니다.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은 데이비드 페러거트 해군 장교를 뉴올린즈 공격 지휘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페러거트 장군도 아시다시피 뉴올리언즈는 미시시피 강 입구에 있으면서 남부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남부 연합에 군수 물자를 제공하면서 산업 도시로 번창하고 있고요. 이 뉴올리언즈를 점령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미시시피 강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비드 페러거트 장군의 함정들은 뉴올리언즈로 가기 위해 미시시피 강에 있는 두 개의 남부 요새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페러거트 장군은 6일 밤낮으로 이 요새의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요새 역시 아주 강력하게 방어했기 때문에 포격은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페러거트 장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17척의 함선을 한 줄로 이끌고 강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남부군은 함선을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포로 선박 한 척이 포탄에 맞아 침몰했고요. 세 척은 큰 해를 입어 항해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3척은 무사히 요새들을 통과했습니다.
데이비 페러거트 장군이 이끄는 북부 해군이 뉴올리언즈에 도착했을 때 뉴올리언즈는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북부군의 갑작스런 등장에 놀란 남부군은 도망쳤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한 북부군과 싸워서 뉴올리언즈를 지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시에는 민간인들만 남았습니다. 페러거트 장군은 뉴올리언즈를 무혈 점령했습니다. 도시 전역에서 남부 깃발이 내려지고 북부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어떤 전쟁에서든지 중요한 공격 목표는 적의 수도입니다. 전쟁에서 적의 수도를 점령한다는 것은 곧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남북 전쟁에서 북부는 남부의 수도인 버지니아 리치먼드를 점령하고요. 하루빨리 승리를 가져오기를 바랐습니다. 북부군의 전력은 그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했고요. 워싱턴과 그 주변에는 15만 명의 대규모 병력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지 맥클레론 장군은 포토맥 지역의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포토맥 부대는 북부군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훈련이 잘 돼 있었고 장비도 제일 좋았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의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끝곡 폴 영의 Every Time You Go Away 들어보시죠.9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잉글리시 위드 유가 방송됩니다.